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부르셔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회복하실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막 간절히 기도를 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놀란 얼굴로 뛰어와서, 잠깐만요. 오징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당신에게 정확히 15년의 시각이 더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뭐 환희에 찬 해피엔딩이어야 맞겠죠. 그 주인공은 남은 15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이타적이고 막 지혜롭게 살아갈 테고요.
네,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구조라면 딱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믿기 힘든 기적이 실제로 벌어졌던 고대의 한 기록을 보면 그 결말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이 15년이라는 더물어 얻은 삶이 오히려 한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는 가장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이번 심층탐구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존 오스왈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38장과 39장 강의 발췌문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고대 유다 왕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요?
훌륭한 왕조차도 그 삶의 거대한 위기와 기적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인지, 이것을 이보다 더잘 보여주는 텍스트는 찾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 잔으로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될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록의 타임라인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록된 순서랑 실제 일어난 사건의 순서가 다르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건의 진짜 결말을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연대기적 퍼즐을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를 펴보면 36장과 37장에 아주 거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나옵니다.
아, 아수르 침공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가 유다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기원전 701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701년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바빌론의 사절단인 무로닥 발라단이 유다를 방문하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바빌론 사절단의 방문이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710년경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책에 쓰여진 장순 소대로라면 아수르의 침공인 36장과 37장이 먼저고, 질병과 바빌론 사절단 방문인 38장과 39장이 뒤잖아요.
네, 책의 순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역사적 팩트로는 38장과 39장의 일이 무려 9년이나 1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네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게다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연대 기록 자체도 학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를 기원전 726년에서 696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716년에서 686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거든요.
아, 연대 자체가 확실치 않군요.
네, 그래서 이 15년 수명 연장 사건이 아수르의 거대한 침공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역사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누군가의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사야는 기계적인 시간 순서라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그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과감히 타임라인을 재배치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눈앞에 당면한 적이었던 아수르보다 먼 훗날 진짜 유다를 집어삼킬 바빌론이라는 더 거대하고 영적인 위기를 강조하려고 편집의 묘미를 살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연대기도 흥미롭지만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 장면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병든 왕에게 와서 당신은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언을 하잖아요.
네, 돌직구를 날리죠.
이게 그냥 상태가 위독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정도의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신의 확정 판결이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신이 곧바로 마음을 바꿔서 15년 수명 연장으로 응답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우셨나요?
그 신의 절대적인 계획이나 예언이 인간이 좀 울고 매달린다고 해서 이렇게 5분 만에 번복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 중 하나죠. 종종 우리는 신의 약속이나 예언을 절대 굽혀지지 않는 콘크리트 법칙이나 변경 불가능한 컴퓨터 코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절대자의 뜻이라고 하면 절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이고 딱딱한 공식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상호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한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예. 절대자가 인간과 지저분한 관계를 맺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저분함이란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예측 가능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신도 자신의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거죠.
아,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군요.
맞아요.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절대적인 심판을 외쳤지만 그 도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반응하자 신이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아, 맞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신이 뜻을 돌이켰죠.
네. 예레미야서에서도 신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뜻을 돌이키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왕에게 당신은 죽을 거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궁궐문을 나서기도 전에 신이 다시 들어가서 15년 더 산다고 말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와, 이사야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했겠네요. 막 방을 나갔던 의사가 다시 뻘쭘하게 들어와서 저기 아까 한 말 취소입니다 하는 꼴이잖아요.
맞습니다. 체면이 좀 구겨졌겠죠.
그 복잡하고 상호적인 관계라는 걸 들으니까 저는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 GPS가 떠오릅니다.
오, 내비게이션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GPS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하십시오라고 지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로 혹은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경로를 다시 계산하죠?
네. GPS가 막 화내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라며 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현재 제 위치와 상황에 맞춰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죠.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신의 예언이라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요? 인간의 간구나 행동이라는 변수가 딱 입력될 때마다 최종 목적지는 유지한 채 현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응답하는 상호작용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은 무감각한 우주의 법칙이나 우연한 힘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네, 경로를 재탐색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 확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경로 재탐색의 과정에서 가장 독특한 변수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 보통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신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정상일까요?
아, 그거에 당연히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해야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게 예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당신 앞에서 행하였사오니 라면서 자신의 과거의 훌륭한 행동들을 들이밀었던 말이죠.
맞아요. 아주 당당했죠.
저는 영문판 성경 번역도 찾아봤거든요. 이걸 완벽한 마음, 그러니까 퍼펙트 헐트라고 번역해 두었던데 죽기 직전의 인간이 신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건 솔직히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 보이지 않나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죠?
현대인인 우리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퍼펙트라는 영어 단어가 주는 그 완벽주의적 압박감이 상당하니까요. 하지만 오스왈트 박사님은 히스기야의 이 주장이 결코 교만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교만이 아니라고요?
네. 이 기도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히브리어 원어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썼던 행하다, 즉 walked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걷다라는 단어의 4분의 3은 물리적인 걷기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쓰입니다.
은유적이라면 어떤 의미죠?
신앙이나 구원이라는 건 정류장에 가만히 앉아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포지션이 아니라면요?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이자 기나긴 마라톤이죠. 비유하자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웅덩이나 위험으로부터 이리저리 빼내면서 지속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가는 그런 역동적이고 진행형인 삶을 뜻합니다.
아, 역동적인 삶이요?
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신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긴 호흡의 마라톤 속에서 그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거군요. 그럼 그가 두 번째로 언급한 진실함, 트루트는 무슨 뜻인가요? 사실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는 것만으로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구서를 내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란 단순히 팩트를 말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를 의미하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 팩트냐 아니냐가 신뢰성의 문제다.
네, 간임 자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는데요. 성경이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간음을 가장 파괴적이고 심각한 죄로 꼽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간음이요?
네, 간음은 단순한 육체적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가장 본질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신뢰성을 산산조각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식이나 행동의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적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아, 지식이나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 와, 이거 확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적인 단어. 그 전심 혹은 완벽한 마음은 대체 뭔가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perfect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이 전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사말인 샬롬과 같습니다.
샬롬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말이요?
네. 우리는 보통 샬롬을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즉 영어의 peace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샬롬의 진짜 의미는 훨씬 역동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진 빚을 다 갚아서 채무관계가 온전해지거나 산산이 부서졌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춰서 균형을 이루고 나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뉘지 않은 상태요?
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개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엄청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그의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비극을 낳았죠. 반면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 같은 인물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행동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신을 향해 전심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결코 쪼개지지 않고 한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쪼개지지 않고 한 곳을 향해 있는 마음이라, 와, 이거 완전 결혼 소약의 본질이랑 똑같네요.
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강의 자료에서도 강연자분이 아내분에 대해 농담 섞인 비유를 하시던데, 제가 제 아내한테 내 마음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할 때 그게 막 나는 앞으로 단 한 번의 판단착오도 없고 양말도 절대 뒤집어 벗어놓지 않는 무결점 사이보그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하, 그렇죠. 그런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죠.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뭐 기념일을 깜빡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의 방향성, 내 헌신의 대상이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그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만큼은 진실인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나는 전심으로 당신 앞에 행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뉘앙스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성경적 맥락으로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신이 히스기야의 눈물어린 항변을 듣고 즉각적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주면서 경로 재탐색을 하신 이유도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히스기야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도덕적 완벽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만큼은 여러 신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샬롬의 상태, 즉 온전히 신만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다음 수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생명을 돌려받았고 심지어 자신의 쪼개지지 않은 마음을 신에게 인정받기까지 했습니다.
네,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막 기쁨과 환희에 넘쳐서 당장 궁전에서 파티를 열고 감사 찬양을 올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38장 후반부의 히스기야 자작시를 보면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우울합니다. 이건 뭐 감사의 시가 아니라 거의 절망의 탄식에 가깝던데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그의 시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대조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공포를 묘사하는데 무려 9구절을 할애합니다.
9구절이나요?
네. 자신의 생명이 배틀에서 끊어지는 실 같다고 하고 제비나 학처럼 처절하게 지적이고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면서 그 필멸자인 인간의 고통을 아주 절절하게 노래하죠. 그러다가 15년 생명 연장에 대한 감사는 단 두 구절에 불과합니다.
15년이나 더 살게 됐는데 불평과 절망이 9고 감사가 2의 비율이라는 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한 걸까요?
이 시가 보여주는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고 신에게 샬롬의 마음을 인정받았지만 결국 그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필멸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자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자기 한계를 깨달은 거군요.
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볼 때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가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메시아이기를 내심 바랐을 겁니다.
그럴 만하죠. 아수르도 물리쳤고 병도 기적으로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를 통해 히스기야 스스로 나는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필멸자로서의 치명적인 한계와 나약함은 바로 이어지는 39장의 바빌론 사절단 에피소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실수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타임라인 맞추면서 확인했던 기원전 710년경의 바빌론 사절단 방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무르닥 발라던이라는 사절단이 오잖아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막을 가로지르면 600마일, 물길을 따라 강으로 우회하면 1000마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 먼 곳에서 단지 유다 왕의 병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당시에 복잡한 국제정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아수르와 바빌론의 지정학적 심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세계의 절대 패권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네, 아수르가 짱이었죠.
바빌론도 당시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속국 중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바빌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문화적 우월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 아수르한테 지배받으면서도요?
네, 비록 지금은 군사적으로 눌려있지만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학문과 종교, 문화의 진정한 중심지는 자신들이라는 엄청난 프라이드였죠. 마치 현대의 워싱턴 DC나 뉴욕 사람들이 가지는 자부심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수르는 힘만 센 야만인이고 우리가 진짜 뼈대 있는 문화 시민이다. 이런 콧대군요. 그럼 그들 눈에 유다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저 멀리 변방에 박혀있는 이름 모를 작은 나라의 촌뜨기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촌동네의 왕이 당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심지어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천문학적 기적까지 일어났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천문학적 기적이요?
네.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할 동맹국도 찾을 겸 이 신기한 소문의 진상도 확인할 겸 겸사겸사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죠.
세상에. 가장 콧대 높은 문화 중심지의 엘리트들이 변방의 작은 나라를 일부러 찾아왔다니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고 마는군요. 세계 최고 문화권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러 오니까 우쭐해진 거죠.
맞아요. 너무 우쭐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 향료와 귀한 기름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속된 말로 탈탈 털어서 다 열어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상상되셨나요?
아주 세련된 강남의 억만장자가 어쩌다 시골 동네에 놀러 왔는데 콤플렉스 가득한 시골 청년이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최근에 무리하게 할부로 산 최신형 스마트폰이랑 렌트한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척 올려놓고 막 진땀 빼면서 자랑하는 모습이요. 억만장자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와,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그야말로 세계 열강의 인정과 시선에 목말라 있던 한 인간의 자기과시, 즉 허영심의 극치였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순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비극인가요?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말일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와서 그분의 율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이방인들이 제 발로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아, 진짜 자신이 믿는 신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앙과 율법을 전수했어야 하는 타이밍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천금 같은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신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대신 금과 은,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도 너희들 못지않게 부유하고 힘센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 얄팍한 인정 욕구에 굴복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함정에 얼마나 자주 빠지나요? 나보다 스펙이 화려하고 잘나 보이는 세상의 시선 앞을 마주하면 갑자기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나를 포장하고 정작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신념이나 가치는 촌스럽게 보일까봐 서랍 깊숙이 숨겨버린 적 없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히스기야는 그 짧은 허영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네, 이사야가 던진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던 그 모든 보물과 재산들, 훗날 바빌론으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중 일부가 바빌론에 끌려가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잠깐만요. 환관이라는 건 거세를 당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윗 왕조는 대대로 후손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약속을 받은 가문인데 그 혈통이 끊길 거라는 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저주 아닙니까?
네, 왕조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주적은 아수르였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건 무려 150년이나 뒤의 일입니다. 왜 이사야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150년 뒤에 내 일어날 바빌론 요배 사건을 꺼내든 걸까요? 비평가들 말처럼 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후대 사람들이 슬쩍 성경에 끼워 넣은 내용 아닐까요?
학계에서도 그런 비판적 시각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스왈트 박사님은 이 지점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는 39장을 끝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 후반부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훗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을 유배자들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거군요.
맞습니다. 즉, 이사야가 150년 뒤에 바빌론을 여기서 미리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미래를 마치는 점쟁이라고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먼 훗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빌론이라는 더 거대한 재난이 유다 백성들을 덮쳤을 때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황하며 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미리 대비시키는 거네요.
네. 위기의 주체가 아수르에서 바빌론으로 넘어갈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미래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고도의 장치인 셈이죠.
150년 뒤에 태어날 백성들의 절망감까지 미리 대비시키는 그야말로 우지적 스케일의 치밀한 청사진이네요. 그런데 정작 제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끔찍한 국가적, 가문적 멸망의 예언을 바로 눈앞에서 들은 당사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환관으로 끌려간다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화와 안보가 있으리니. 와, 이거 제정신인가요?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죠.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뻔뻔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내 때에는 별일 없을 테니 내 자식들이 노예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내 알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반응이야말로 36장부터 39장까지 쉼없이 달려온 히스기야 서사의 가장 씁쓸하고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로가 쳐들어왔을 때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처럼 거대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훌륭하게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절박하게 한번 신뢰를 증명하는 것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일상 속에서 그 신뢰의 삶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기 때의 믿음과 일상에서의 믿음이 완전히 다르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나요? 왜 일상에서의 신뢰가 훨씬 더 어려운 건가요?
오스왈트 박사님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명언을 인용합니다. 천국은 지금 시작되고 지옥도 지금 시작된다.
천국과 지옥이 지금 시작된다고요?
네, 우리는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을 죽고 나서 저 멀리 어딘가 고통 없는 천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신앙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 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신과 동행하며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치열한 일상에서의 선택이요?
위기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절대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평안한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바빌론 사절단처럼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할 때 우리는 수만 가지 타협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는 그저 살려만 달려고 온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만 병이 낫고 건강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치켜세워주면 갑자기 막 세상의 인정도 받고 싶고 돈도 자랑하고 싶어지면서 마음이 수십 갈래로 쪼개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39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뼈아픕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고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결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달콤한 인정 욕구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고 미래 세대의 끔찍한 고통보다 당장 자기 눈앞의 평안을 우선시한 이기적이고 결함투성인 필멸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완벽한 인간 통치자나 구원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훗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달랐죠.
제 발로 찾아온 바빌론 사람들에게 한낱 허세를 부리다가 모든 것을 내어준 히스기야의 교만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철저한 한계,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이사야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장부터는 불안정한 인간 왕을 넘어서는 진정한 구원자의 도래,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뢰와 회복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로 서사의 무대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과 통찰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배움을 잠시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왕의 기적적인 생명 연장 사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모순적인 진실을 탐험했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네요.
첫째, 우리의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참된 가치가 요구하는 것은 행동에 단 한치 오차도 없는 삭막한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헌신의 방향성이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는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 즉 샬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 쪼개지지 않은 마음이죠.
둘째, 세상의 화려한 기준과 콧대 높은 임정에 취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내면의 본질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가장 소중한 미래를 세상에 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번 바짝 매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유혹을 이겨내며 신뢰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어렵고 위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서사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빛바랜 역사책 한 페이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어떤 유혹과 싸워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실존적인 거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도록 머물며 생각의 파도를 일으킬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아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얻어낸 그 15년의 시간 말입니다. 그 연장된 15년 동안 유다 왕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바로 그 15년의 기간 동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는 불과 1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유다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며 나라를 철저히 우상 숭배와 타락의 늪으로 망가뜨린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비극적인 타이밍이죠.
게다가 히스기야 자신은 그 15년 동안 교만이라는 병에 빠져 바빌론에게 국부의 모든 비밀을 벌거벗겨 보여주며 훗날 일어날 참혹한 침략에 완벽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의 남은 수명이 정확히 15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15년이라?
그 지금의 날짜를 안다는 알미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남은 하루하루를 눈부시게 이타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줄까요? 아니면 히스키야처럼 이제는 내가 생명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지독한 착각에 빠져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파괴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까요?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남겨야 하는가? 정말 평생을 안고 가며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무거운 질문이네요.
오직 여러분만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증명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과연 세상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이 서늘하고도 가슴 뛰는 질문을 일상 속에서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깊은 바다를 함께 헤엄쳐 주셔서 감사합니다.